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리자 베드로는 요함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비어져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직접 듣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여드레 뒤에 도마에게 보이시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도 그 현장에 함께 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과 이 정황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충분히 그리고 담담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이러한 경험, 부활한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한 이러한 경험은 확실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그 마음과 심령에 굳건하게 새겨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 정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더욱 굳건히 제자로서의 삶, 믿음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의 삶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퇴행행동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이때여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퇴행행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그 큰 일이 감당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자신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발달 단계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행행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갈등과 긴장을 피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보이는 퇴행행동은 보통 동생이 생겼을 때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 첫째 아이가 동생이 생기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어떤 아내가 남편이 후처를 집에 데려올 때의 스트레스 정도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그러한 가족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퇴행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동생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애기처럼 막 떼쓴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단계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해석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도 현재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그로 인한 퇴행 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진실히 더 열심히 따르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각오와 열망이 가득 찼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과 각오가 두려움 앞에, 생명의 두려움 앞에 허무하게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진짜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였는데,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저주하고 난 뒤에 닭이 세 번 우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얼굴,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비어진 무덤을 확인했을 때,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좌절과 낭망,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상치 않게 쪼여오는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 등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뵙는 모든 과정이 진짜 기뻤지만, 정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부끄럽고 예수님을 배웠기에 죄스럽고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엔 염치가 없다라고 여겨져 그렇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배신자이기에 이미 자격 없음이 증명된 제자의 자리에서 도피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삶으로 돌아간 결과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처럼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뒤, 낭망을 경험한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뿐임을 경험하며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애써 보았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았는데 너희에게 얻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들은 이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과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건을 다시 경험한 후에야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가 누군지 깨닫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서둘러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올라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자 밤새 고기를 잡느라 애쓰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차리신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여 와서 많이 묵으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민망함과 죄스러움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말 한마디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식탁의 자리에 부르셔서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따뜻한 은혜를 제자들에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설사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역행하고 퇴행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삶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걷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죄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나의 삶으로 나의 문제와 삶을 일으켜 하지만 모두가 다 허사뿐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낙망하는 우리에게 자신이 유일한 주님이시오 빛이심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게 함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심,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50칸쯤,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육지로 올라온 후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제자들의 시각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묵상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는데 얼굴 바꾸시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고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은혜가 없구나라고 낙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범죄로 인해 더 이상 은혜를 바라볼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놀랍게,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날 아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 번이든 30번이든 300번이든 3000번이든 3만 번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실패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 앞에 3만 번이라도 고백할 겁니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 온전해져가는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각각의 심령 가운데 기억나게 하심으로 혹은 새롭게 다가오심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구하면 좋겠습니다.